같이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만큼 건강과 평안과 또 작은 믿음과 교회를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여 새벽 예배의 단을 쌓고 또 온라인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주시고 또 말씀 앞에 저희들이 있게 하시니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이제도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두 마디 해석하게 하시고 바르게 해석할 지혜와 은혜를 주시고 또 주님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과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항상 지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스가랴 5장 말씀 같이 읽어보시라. 날아가는 두루마리와 에바의 환상 하고 제목을 붙여보시라. 1절 내가 읽어보시라. 내가 다시 눈을 든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적질하는 자는 이편 글대로 끊어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저편 그 저편 글대로 끊어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발하였나니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르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자, 스가랴는 두 개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스가랴서에는 환상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죠. 하나는 날아가는 두루마리, 지금 방금 읽은 본문 스가랴서 5장 1절부터 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날아가는 두루마리, 그 크기는 길이가 20규빗, 한 규빗은 45cm쯤 됩니다. 한 규빗이, 규빗이라는 거 알죠? 이렇게 손, 팔 꿈치에서부터 재서 예, 그 다음에 손 한 뼘 정도 되는 것까지 그렇게 됩니다. 팔꿈치가 한 20cm, 40cm쯤 되고 이게 손바닥 넓이만 하면 45cm쯤 되는 것이 한 규빗이라는 건데 20규빗 하면 약 9m, 굉장히 큰 두루마리는 너비가 10규빗 약 4.5m, 길이가 9m, 너비가 4.5m에 되는 두루마리. 두루마리는 소나 양의 가죽으로 만든 예술의 종이죠. 종이가 두루마리입니다. 그 후에는 우리가 파피러스라고 하는 식물에서 만든 그런 종이를 사용을 했죠. 그러나 성경은 옛날에는 두루마리라는 형태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두루마리는 일종의 책인데 그래서 그 큰 두루마리를 소가죽, 양가죽 같은 걸 펴서 만든 종이를 이렇게 감아서 보관하고 하는 그런 형태의 책입니다. 스가랴가 본 두루마리에는 온 세상에 적용되는 저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책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책, 구약성경의 핵심이라고 하는 모세오경의 내용은 복과 저주의 말씀이라고 요약할 수 있죠.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모세가 다 강론한 신명기 같은 레위기도 마찬가지지만은 신명기의 끝에 가면 이제 그것을 총정리하듯이 그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 이런 복을 얻으리라, 이것을 어기면 이런 저주를 받게 된다, 그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것이 모세가 율법을 다 강론하고 재강론한 모압 평지에서의 신명기라고 하는 책에 있는,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2세들, 1세들은 다 광야 40년 동안 죽었고 2세들에게 율법을 재강론한 내용이 신명기라고 하는, 신명이란 말은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말이 아닙니까? 거기서 이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모세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이 있다, 그것은 성경 율법의 기본 원리고 또 하나님의 모든 진리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옳지요. 복은 좋은 것을 말하는데 이 세상은 원래 복된 세상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 세상에서 죄짓지 않고 바로 살았으면 사람들은 복을 누렸죠.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평안이 그 복 중에 하나고 건강도 그 복 중에 사실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평안 대신 불안이, 또 건강 대신에 질병이, 또 모든 자연재해가, 또 인공적인 모든 재난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재난은 죄 때문에 다 온 것이죠. 죄의 결과입니다. 원래는 복된 것입니다. 복은 좋은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는 그러나 반대로 저주도 말씀했어요.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반대죠. 아까 복도 모든 복, 각종의 복을, 예, 그래 보면 성읍에서 복, 들판에서의 복, 도시의 복, 시골의 복입니다. 또 몸의 소생의 복, 토지 소산, 짐승의 새끼, 내 자녀의 복, 내 산업의 복, 그게 사실은 다 복이죠. 모든 게 일하면은 기업이나 직장 생활이나 모든 것이 복되기를 원하지, 일하고 소득이 없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자식을 낳으면 자식이 잘 되고 건강하게 반듯하게, 예, 하나님 경외하고 도덕성 있게 잘 자라서 인간다웁게, 아, 참 자녀 잘 키웠다, 누구 집 자식이냐, 저렇게 사람이 반듯하고 하나님 경외할 줄 알고 또 도덕성 있게, 예, 법 없어도 살 만큼 반듯한 사람이다, 그렇게 키우기를 원하지. 그리고 그 자식이 다 진출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기를 다 원하지. 그와 반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명령을 지키면 그렇게 된다고 앞에 말씀했는데 15절 이하에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정반대로 나와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우리의 냉장고나 우리의 식생활에 모든 식료품들이 저주를 받는다. 부족하다는 말이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자, 율법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걸 알죠. 레위기라는 책의 26장도 똑같은 말씀, 비슷한 말씀이고 신명기 28장은 유명한 복과 저주의 내용이 담긴 장이죠. 그러니까 스가랴가 본 두루마리, 여기 큰 두루마리 20규빗, 10규빗, 9m, 4.5m 되는 큰 종이책과 같은 그런 책과 같은 두루마리에 쓰여 있는 글이 저주의 글이다. 그건 율법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저주의 글을, 복은 빼놓고 저주의 글을 말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 앞에 복받을 것은 별로 없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것이 많다는 뜻이겠죠. 하나님의 공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기록된 저주가, 모든 저주가 그들에게, 죄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도적질한 자는 그 율법의 저주로 벌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도적질도 많고 자기들이 진실하게 돈 벌어서 먹고 살지 않고 남의 것을, 남이 수고해서 번 것을 자기가 취하는 것은 일종의 다 도적질이죠. 거짓 맹세하는 자도 율법의 저주대로 벌을 받을 것이다. 양심적으로 진실하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맹세를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증인을 삼는다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서 내 말이 진실한 줄 안다, 그렇게 말하면서 거짓말하는 것이 거짓 맹세입니다. 그건 큰 죄죠. 하나님을 속이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웃으시겠죠. 너 이놈, 너 지금 거짓말하고 있잖아. 내가 그게 내 양심도 속이고 내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거짓말하다니 참 못됐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주가 이스라엘 땅에 가득하게 임하게 됐다. 죄값은 멸망이다, 죽음이다. 그것을 보이는 말씀이죠. 복음의 진리 안에서도 이치는 같습니다. 주께서 피 흘려 우리를 속량하신 복음의 내용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형벌적 공의에 근거한 것입니다. 공의가 없으면 주님이 죽을 것도 없죠. 죄인 보고 그냥 죄 없다고 내가 인지한다, 끝, 그러면은 다 끝날 것 같지만 구원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도 없고 지옥도 없고 사람이 죽지도 않으면 좋겠죠. 죄 많이 지어서도 잘 건강하게 살면은 되겠지만 하나님의 이치가 그렇지를 않아요. 죄인은 죽는다.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이 현실이고 또 모든 재난도 많고 장차 마지막 심판도 말씀하는 것이니까. 또 두 번째 환상을 보십시다. 5절, 스가랴 5장 5절 말씀.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그가 가로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니라. 에바, 두 번째 본 것은 에바이었습니다. 또 가로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는 동시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가로되 이는 아기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에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구리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왔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우리는 학이라고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들은 황새라고 번역했는데 비슷하게 보이죠. 학이나 황새나, 황새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매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시날 땅이 바벨론이죠. 바벨론다. 바벨론 땅이 오늘날을 말하면 이라크라는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을 흐르는 예, 그 지역인 이라크 지역이죠. 옛날에는 고대에 온 세계를 호령하던 바벨론 제국이 있던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라크는 대단히 유서 깊은 그런 나라죠. 그래서 바벨론의 땅, 신할 땅으로 가져가서 집을 지으려 한다. 준공되면 그가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스가랴가 본 이 두 번째 환상 에바는 무엇입니까? 에바는 곡식 양을 재는 도구죠. 대박입니다. 말쯤 되는 한 22리터, 1에바는 22리터니까 22리터면은 우리가 큰 말 정도 됩니다. 대박보다는 크죠. 말은 한 마리 한 20리터, 18리터, 20리터, 신말, 구말, 신말, 우리말, 우리나라에 옛날에 쓰던 말 단위가 옛날에는 18리터 정도, 신말은 20리터.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죠. 에바가 22리터니까 비슷한, 그러니까 큰 옛날 우리 노인들이나 기억하지, 지금은 그런 거 기억 안 하죠. 옛날에는 쌀이나 밀가루 사러 시장에 가면은 대박으로 팔고 또 많이 사면 한 말, 두 말 그렇게 큰 말통에다가 살 수도 있겠죠. 자, 이 환상은 상거래의 죄를 암시한다고 봅니다. 에바라고 하는 것은 장사할 때 쓰는 그런 단위니까 그 에바를 정확하게 우리가 대박을 속이지 않고 상거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도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저주의 말을 그 두루마리를 본 환상과 같이 에바는 이스라엘 사회가 부패됐다. 그들의 부패는 상거래에서, 사람의 도덕성은 상거래, 돈거래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돈 셈이 흐린 사람하고는 친구하지 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정직한, 그 사람 참 정직하다는 이런 한 장이라도 공과 사를 딱 구분해서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 보면 드물죠. 그런 사람은 드물지만은 와, 저 사람 참 대단하네. 저 사람은 도덕성이 있는 고지식한 사람이네. 그러죠, 우리가. 그런 정도 돼야, 그래야 도덕성이 있는 거죠. 자기의 양심에 거룩하지 않게 공사를 구분할 줄 알고 네 것, 내 것을 구분해서 내가 남의 것을 손대지 않는 이것이 도덕성의 한 표가 되지, 기준과 같이. 그러니까 여기에 에바를 말한 것 같이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의로운 이익 대신에 불리한 이익을 많이 구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 여인,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이 여인이 에바 속에 앉아있고 납조각을 그 위에 뚜껑처럼 덮고 그리고 두 여인이, 황새 날개를 가진 여인이 그 무거운 에바를 들고, 납조각 뚜껑 부서니까 꽤 무겁죠. 둘이서 들고 그것을 시날 땅까지 가서 거기서 집을 짓고 그 에바를 거기서 머물게 한다. 이렇게 이런 환상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많이 지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시날 땅 바벨론으로 그들을 옮겨서 거기서 거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했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으니까 그 환상이라고 보이고, 그러나 이 환상은 지금 스가랴 때는 이미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가는 때거든요. 그런데 이 환상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그런 죄에 대한 징벌과 동시에 이 이스라엘의 죄가 많은 이 악을 하나님께서 다 멀리 시날 땅으로 옮기신다는 뜻도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그것은 스가랴서에서 지금 많이 보이고 있는 메시아 시대의 회복에 대한 예언과 우리가 연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죠. 여하튼 본장의 교훈을 우리가 두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과 저주의 말씀이다. 옳죠? 복과 저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에게 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죄만 지으면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그러면 앞뒤가 잘 맞지 않아요. 논리 일관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복을, 좋은 것을 기대하기를 원한다면, 부족하지만은 나의 의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그 의 안에서 내가 이제 계명 순종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게 옳은 것이죠.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런 말씀하시고, 그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결론에 가면 행위에 대한 강조를 하셨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지만은 그렇지 않고 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나 모래 위에 집 짓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돼서,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면 모래 위에 집은 금방 허물어지고 기초가 없는데, 기초 없는 집과 같다. 그러나 말씀을 정말 믿었으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으면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부족하지만 행위는 늘 부족하지만 그 살아보려고 애써야 된다 그거죠. 행하라. 행위가 부족, 행위를 부정하면 안 돼요. 행위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에 보이신 것이 바로 행위가 아니에요. 복과 저주, 그것은 행위에 근거한 것이니까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지만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아요. 그러나 행위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은혜의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성화는, 성도들의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신자들 속에는 임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모든 신자들은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육신의 소욕, 육신의 생각과 욕심을 극복해야, 그것이 성화의 과정이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복된 삶을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고, 내가 참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있구나, 그래 내가 너에게 좋은 것 주지, 내가 모든,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 좋으신 하나님, 모든 복의 근원이신데 하나님께서 복을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진실히 주님 믿고 바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귀히 보시고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도와주마, 힘내거라, 그렇게 하시지. 둘째로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의 멸망은 그들의 우상 숭배와 부도덕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어서, 그 에바 속의 여인처럼 에바에 딱 뚜껑 덮어가지고 저 신할 땅으로 가져가듯이 바벨론 70년에 혹독한 70년, 우리는 일제 36년 하면 지금도, 지금까지 세월이 그렇게 지났어도 지금도 별로 편치 않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바벨론 70년의 혹독한 포로생, 우리는 포로는 아니었대도 그래도 어려움이 많았는데 포로로 잡혀가면 얼마나 학대와 그런 어려움을 당했겠습니까? 그런 생활을 그들이 거쳤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이게 율법에 보면은 아사셀 제도라고 하는 아사셀 염소에 대한 내용이 레위기 16장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실 때에 속죄일에 그 속죄의 염소 두 마리 중에 하나는 속죄제물로 드리지만 하나는 아사셀 염소라고 해서 그 모든 이스라엘 죄를 그 머리 위에 고백해서 다 전가시키듯이 하고 그 염소를 저 들판 멀리 사람 없는 데 데리고 가서 놓아주는, 아사셀이란 말은 놓아주는 염소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escape goat입니다. 놓아주는 염소라는 그런 신기한 제도가 있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신다는 뜻이죠.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 악을, 악이라고 하는 에바의 여인을 집어넣어서 그 에바를 그 말통을 저 시날 땅에 가서 거기다 집을 짓고 거기서 살게 한다는 말은 악을 영원히 이스라엘 땅에서 제해버리신다는 그런 뜻도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것은 메시아의 구속사역, 구원사역과 이치가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음 받았고 또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9장에 나오는 71회의 그 예언의 한 구절같이 9장 24절에 보면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며, 그 말씀 알죠?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단번 속죄 사역의 결과고 오늘 우리들이 누리는 거죠. 히브리서 10장에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완료형으로 또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히브리서 10장의 14절 말씀인가요? 10절 14절에 그것도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그 구원의 이치죠. 그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영원히 멀리 보내버리고 이제는 주 안에서 의의 길, 선한 길을 걷게 하신, 거룩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그렇게만 살다가 주 앞에서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은 복과 저주의 말씀이고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 얻지 못해서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나 여전히 주께서는 우리의 행위에 관심을 두고 행함이 없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으니 말씀을 힘써 행하다라고 우리에게 교훈도 주시고 그래야 네가 좋은 것을 누리지 않겠느냐고 교훈하여 주시는 줄을 알고 있고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 조금 생각하면서 주님 다시 마음에 새기고 주의 말씀대로 다 믿고 또 그 말씀대로 힘써 살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이미 멀리 다 옮기듯이 제하시고 단번에 거룩함을 주시고 의롭다 하심을 주시고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에 주의 크신 은혜를 저희들이 받은 자가 됐음을 알고 있사오니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의의 길, 거룩한 길, 선한 길을 힘써 주님 행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